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세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조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벗어난 자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밝히 보고 그 길만 소원하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신앙은 실력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도들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든지 선지자들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 믿음의 실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또 이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그들이 뭐 실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일하신 덕분이다. 그걸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또 욕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 같은 그런 그 불의한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신자로 고쳐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우리들에게 있는 실력이라고 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야 뭐 시기하고 욕심내고 뭐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 부리고 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자기 실력 말고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러한 그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이 이처럼 실력이 좋았으니까 너희들도 이 사도들처럼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지고 이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일을 해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말하면서 사도들처럼 우리도 많은 일을 합시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면은 그건 성경을 좀 크게 잘못 본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만약에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할 말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며칠 작정기도했다, 뭐 성경 하루 몇 장 봤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 다 주님의 힘으로 했지 뭐. 다 주의 은혜로 했지 이런 말밖에 우리가 들을 게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뭐 그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뜻이었고 은혜가 주어진 것도 그들이 잘나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어서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저 할 말은 주의 은혜였을 뿐이다. 이것 말고 다른 말이 있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도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처럼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자 그건 아니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더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자기들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이끌려 살았다면은 결국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삶은 성령을 보내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갔다. 근데 그들의 삶은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그걸 알려면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삶을 봐라. 그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그걸 생각이 가는 것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주제는 성령이 사람을 이끄신다. 그게 사도행전 주제입니다.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다 이끄시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길도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만큼 강하신 분이고 성령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아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님의 뜻이 나를 붙들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그 길이 성령 받기 전에 나라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이 성령 받기 전에 나,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나라 할지라도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진짜 내게 그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손해와 고통으로 남고 또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욕심에 있는 내 본성 가지고는 그 길을 도저히 갈 수 없게 없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끌어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은 성령이 오시야만 가는 길이다.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을 이긴 벗어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죽는 길을 기쁘게 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웃으며 간다, 기뻐하며 간다, 이것이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얘기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라,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병을 막 고쳐버리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돼버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주님 가신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은 내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성령이 임한 성도가 아니고서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겠습니다. 우리 본성 가지고는 거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십자가 길이라겠습니다. 그 길을 천국의 관문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그 십자가 길은 성령이 오셔야 가는 길이라겠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무나 천국으로 못 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 하나님 백성들만 그 천국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 그 우리 앞에 세운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죠. 내 실력 가지고 못 가는 길인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저건 욕심 많은 내 그 본성 가지고는 도저히 저 길은 못 가는 길이다. 뭐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게 돼 있는데 그 길은 내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길이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그런 길이라면은 그걸 아는 성도라면 성령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나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는 성령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할 것을 구해라 그 말이죠. 천국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진짜 구할 걸 좀 구해봐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세상이 내 가는 길이니까 구할 것은 세상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이 세상 길인데, 근데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내 실력 가지고 못 가는 그런 십자가 길 천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항상 성령을 찾아가고 구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성령을 구하는 신자의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실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천국을 성령을 구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겸손의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령을 함께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한 좋은 게 뭐겠습니까? 신자에게 진짜 좋은 거. 뭐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께 좋겠지만은 천국을 보고 사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꼬집어 말을 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좋은 거다. 천국에 가는 십자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진짜 믿음의 실력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는 성령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근데 현대인들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내가 좀 멋있어지려고 지금 내가 좀 남다른 신자가 돼가지고 어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남들에게 없는 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영광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일 태반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주어지면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될 거다. 자꾸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 내가 죽어지는 길이라겠죠. 그 길을 가려고 성령을 구한다. 이건 성도 아니면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 두 번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또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근데 그 둘 다 재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미 죽여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저 사람 제가 이런 거다 밝히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재판이라 말할 수 없고 그냥 신문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죠. 예, 그들은 죄가 있냐 없냐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그 죄를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직접 재판을 못해요.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진짜 재판은 로마 총독이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세상으로부터 받는 정식 재판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의 그 상황이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말을 보면은 그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지금 재판에 찾아왔습니다. 이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그 장로들하고 더들로라고 하는 변사와 같이 왔죠. 이걸 보면은 아나니아가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로마부증 가이사라까지 변사를 대동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형시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변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법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변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변사의 더둘러를 로마 법에 지식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은 그 말솜씨를 좀 잘 발휘해가지고 이 재판장 벨릭스로 하여금 바울을 죄인으로 규정짓자 좀 죄인으로 몰아가자 그런 열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바울에게 얼마나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이 변사가 참 변사답게 놀아요. 그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그걸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아부의 극치의 말 아닙니까? 온갖 아부를 다 뜨는 그런 말을 발휘를 하죠. 변사다운 이제 그런 말씀이시라 그 말입니다. 아첨을 해가지고 그 총독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붙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업적을 찬양을 하고 당신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참 달라졌다 발전됐다 당신 최고다 이렇게 붕 띄워놓으면은 벨리스의 마음이 그쪽으로 막 기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을 연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그런 작자다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절대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 이걸 이제 강조라는 거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 괴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은 그런 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그 더둘러의 말에 유대인까지 다 또 가세를 해가지고 저 사람 말이 옳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바울에게 유리한 게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바울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뿐이고 바울 핀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행여 총독이라도 마음이 좀 곧아가지고 원칙대로 따지고 판단하는 진짜 공평하게 그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예, 벨리산 총독도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6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행여 돈을 받을까 그걸 노리고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뭔가 눈치를 채고 돈을 찔러주지 않을까 뭐 그걸 바랬던 것 같죠. 이걸 보면 벨리시라니 총독도 돈 바라는 그런 뭔가 공정한 그런 사람은 못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장 치고 돈 바란 사람이 공정한 재판하는 게 없잖아요. 또 로마 역사가들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돈 욕심 많고 비열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 역사가들이 벨릭스를 평가를 내요.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재판에서 바울이 유리하게 되려면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벨릭스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면 돈을 써야 되고 아부를 내야 되고 결국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결국 애당초 바울에게는 이 재판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 바울 같은 처지에서 이런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 재판만상 이렇게 억울합니까? 나이가 불량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호소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판 내가 못 받겠다는 이렇게 반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판 받을 때에 가장 간절한 것은 당연히 무죄 판결 받는 거잖아요. 설사 죄에 딸지라도 그 죄가 될수록 가볍게 만드는 거 이게 재판 받는 사람의 간절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나한테 유리한 변호를 해야 되고 또 돈이 통한다면 돈을 써가지라서 재판에 이기고 싶어하는 거 이게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일단 풀려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이 사도바울이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사도바울이 모든 게 자기에게 불리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써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자가 성령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것이냐 하나님께 정당한 것이냐 그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겠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에게는 절대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신자가 살아갈 만한 그러한 곳이 못 돼요. 모든 게 신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추구한 목적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 물을 죽어서라도 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이거든요. 도움 되는 일이라면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눈 감고 마는 게 세상입니다. 뭐 한번 눈 찌끔 감으면 돈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가 버티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가장 쉬운 것은 세상에 사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타협에 주고 적당하게 발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함께한 신자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이건 그야말로 외계인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신앙인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될 사람으로 이미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의 길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길로 너를 보내겠다. 그 길을 살아가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앞에서, 우리 앞서서 신앙으로만 살았던, 성령 이끌림 받았던 그런 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배우면서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10절부터 21절에 오면은 바울이 벨리스 앞에서 이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당당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은 벨리스에게 뭐 잘 봐달라거나 더둘로처럼 뭐 야 당신 최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흐리고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정당을 주장하면서 당신이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든 내가 죄였다는 거 이걸 막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있었던 주님의 일, 자기가 믿는 복음 막 이것만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 알아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만약 바울 입장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야, 내 이거 억울하단 말이죠. 내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서 예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분명 바울은 억울하게 붙들려와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 억울하다 이런 호소를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도로서 끝까지 사도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를 믿었을 뿐이다. 그걸 저들이 집어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재판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재판받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였습니다. 아 이것은 주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아 이런 것은 주님을 전할 만한 기회가 못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러한 도구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갈 만한 길이다 이런 판단을 바울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기나 불리한 유리하냐 이런 관심을 두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불리한 것이든 유리한 것이든 내가 할 일은 그 길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만 모든 마음을 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재판장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내 억울함 벗기 위해서 예의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성령이 함께한 사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성령이 함께 했을 때의 관심부터가 나에게서부터 떠나가지고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신자라는 걸 잊지 않고 신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 자꾸 내게 유익되는 손해 안 보는 이런 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모습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만 복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신앙인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내 유익을 좇기보다도 손에 안 보는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 눈앞에 손에 이게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소식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어려워요. 모든 것을 뇌물과 아첨으로 해결하고 힘에 고기 숙이고 힘과 타협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내가 잃지 아니한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 길 가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간절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신자로 행세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이중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중적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심각함을 가지지를 않아버리는 것.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해버리는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가 갈 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보셔야 되죠. 세상에 내 힘을 주고 내 힘을 받고 살아가던 신자에게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뤄서는 안 될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저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 왜 그냥 둡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나 혼자 손해보기 싫다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요일에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요한을 딱 보고서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 관심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만 행해 손해보는 건 아니야 이런 심리라 그 말이죠. 자기하고 요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한은 잘 되고 뭔가 좋은 길로 가고 나는 나쁜 길로 간다면은 이건 내가 좀 불리하고 손해본 게 아니냐 이런 그 심리란 말이에요. 이런 그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시키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 속에서 좀 불공평하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해서 너는 내가 끌어가는 그 길로 따라오면 된다. 딴 데는 관심 둘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예수님 베드로를 살려두건 죽게 하든 그건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너는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다. 다만 나를 따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만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처럼 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걸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편안하게 살고 뭐 죄 지어도 왜 가만 둡니까 이런 말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나만 손에 못 보겠다 그런 마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고 보수할 것이니까 내 쪽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왈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속 터질 일이고 어찌 생각하면 진짜 어떤 불이익도 그걸 우리가 관심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문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당한 그런 재판 속에서도 부당하다 이것은 이런 외침을 하지 아니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도로서의 할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바울이 왜 그랬을까? 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과연 뭐가 진짜 신자다운 모습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바울이 재판장에게 아 이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서 이 재판 이렇게 고쳐가야 된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믿는 신자다운 모습이냐 아니면은 그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만 말하고 있는 그게 신이던 모습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로마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의 복종이라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은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날지라도 거기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당한 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부당함 속에서도 신자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속에서도 너의 신자의 당당함, 하늘만 바라보고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자의 본질, 그걸 잃지 마. 그걸 증거하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 기도한 대로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있을 것인데,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고 진짜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펼쳐놓은 길이고, 그 길을 끌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 속에서 너의 신자됨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자로 정당한 길,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힘드시면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실력 안 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인의 본질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이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이 판치고 예수님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은 온갖 억울함과 불리함과 손에만 있는 그런 길이었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본성과 내 실력까지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길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펼치는 그 인생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떠한 길을 인도하시든 그 속에서 신앙인다운 그 모습, 그 본질을 잃지 아니하는 참된 증인의 모습이 우리 온 성도의 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성심령들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